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당시 랍비들도 이제 사람이 죽으면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벗게 된다. 너무나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말하는데요. 1절에 나오는 형제들은 누굴까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 다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법 아는 자들만 또 나와요. 이들은 누굴까요? 법 아는 자들. 자, 유대인들을 보고 법 아는 자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원래 아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왜 법 아는 자들이라고 따로 말할까? 결국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이 말을 하는 건데, 이방인 신자들에게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 여러분 생각에 이방인 신자들은,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은 율법을 하나도 몰랐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 그 당시 로마 시 전체가 100만 명 정도 되었는데 거기서 유대인들이 한 4, 5만 명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회당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처럼 이렇게 전도를 안 했습니다. 근데 전도는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그들의 생활로 하는 거죠. 이를 보면 구분 딱 되는 거죠. 있는 옷도 틀리고 말도 틀리고 행동도 틀려. 더러운 짓도 안 해. 생활 이 문화 자체가 달라요. 그걸 이래 보면서 이게 사람들이 아는 거죠. 또 당시 로마는 이 아주 넓은 땅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정복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온갖 잡단 종교가 다 로마에 모여들었어요. 왜? 전리품으로 우상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신이나 새로운 믿음, 새로운 그런 생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열려있을 수밖에 없어요. 워낙 새로운 거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면 생활하며 그들이 뭐 신을 이야기하고 그들의 생활을 사랑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워낙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래 보니까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유대인들 이래 보니까 깨끗하게 살고, 뭐 일부 일처제하고, 뭐 나는 이게 마음에 들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와가지고요. 유대인은 아닌데 회당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율법도 안 지키는데도 그냥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전문용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율법을 지키진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당연히 쉽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생판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게 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로,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에 자기들이 평상시에 알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이제 기초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봐요. 자,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를 쭉 읽었을 때 여러분 생각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최초의 개종자가 누구죠? 최초의 개종자. 라합이죠, 라합. 여리고. 그죠? 이 라합은 이방인인데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막 경외하더라. 상천하지에 이런 하나님이 없다. 왜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뭐, 열 가지 재앙과 뭐, 바다를 가르고, 막, 전쟁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최고의 신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예배 참석한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전문용으로 문의 개종자라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문의 개종자. 문이 뭐예요? 이 열고 닫는 그 문이야. 그러니까 아직 문을 열고 유대교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오진 않았어. 근데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문의 개종자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을, 그런 계층이 생긴 거죠. 그걸 이제 라합으로 예를 들고 그런 사람들이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라고 불렀고 이 기초구약과 율법을 교육받았던 사람들 중에서 이들이 아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기가 훨씬 쉬웠을 것이고 이렇게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율법을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그게 누구냐? 법 아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또한 이 편지를 받을 때 법 아는 자들도 읽고 또 누가 이걸 읽어요? 당연히 유대인 신자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 아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에서 로마 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좀 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여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죠? 그 당시 법도 남편이 죽거나 아내가 죽으면 그러면 결혼에 대한 의무 모든 게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더니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너희들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미 관계 끝나버린 거예요. 그죠? 끝나버렸고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2절, 3절은 이제 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금방 눈치챌 수 있어요. 남편은 남편으로 비유되는 게 뭐죠? 율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유대인으로서 그 율법을 그 법을 아는 자로서 율법과 율법을 남편 삼아 사는 아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일단 죽어버렸어. 그러면 남편에게 자유로워지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율법이 남편이었는데 그 남편이 죽은 것과 같다. 또 반대로 4절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면 남편은 살아있는데 율법이 지금 다 지킨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있었는데 너희들이 죽었다 이야기하는. 그러면 어차피 남편이 죽든 지가 죽든 간에 어쨌든 그 결혼생활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아 전 남편과의 생활이 끝났고 새로운 결혼 생활이 시작되라는 비유로 설명을 딱 하면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끝났고 새로운 게 시작됐구나. 그래서 4절에 보면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에게 가서 이 간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 속하여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 속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께 속한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결혼 생활을 다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남편이 죽으면 재혼한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가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왜요? 살려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결국은 새 결혼 생활은 새로운 생활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자, 좀 더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죄송합니다. 뭐, 재혼하진 않으셨으니까. 자, 어떤 형편으로든 간에, 자, 다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새 생활을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꿈을 가져요? 아주 다르게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 안 가지겠어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내가 새로 결혼하면 좀 다르게 살아봐야 생각하셨죠? 이런 건 하지 말고, 이런 건 해보고, 전에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이런 실수는 반복하지 않고, 생각을 다 하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내가 저번에 결혼 생활을 해봤으니까, 내가 그대로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바보 등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끝났어. 그러면 새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꿈이 있고, 목표가 바뀌어버리고, 다른 걸 생각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어려운 이야기는 안 해요. 이제 새 시대와 옛 시대, 새 시대, 옛 남편, 새 남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죠.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나아가 맞으리. 신부된 교회 기억나십니까?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께서. 우리는 교회는 신부. 비유하는 거죠. 결혼 생활로 비유하는 거예요. 자, 비유한다는 말이 참 이게 쉬운 말인데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2절, 3절이 지금 재혼을 비유해서, 비유로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혼에 대한 가르침은 아닙니다. 뭐가 차이가 나죠? 자, 생각해보세요. 재혼을 가지고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재혼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 것과 뭐가 차이가 있죠? 자, 이 오늘, 자, 재혼에 대한 가르침으로 읽는 사람은요, 2절, 3절을 봐라, 재혼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읽어요. 근데 지금 재혼에 대해서 말하는 게 주제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재혼이 아니고, 그 재혼에 대한 이 비유로 말미암아, 율법은 남편이고, 죽은 남편, 아니면 내가 죽어버리는 파토난 결혼 생활이고, 새롭게 시작되는 결혼 생활이 예수님과의 관계다.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싹 빼보고, 봐라, 2절, 3절 봐라. 이거 재혼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유는 비유인데, 비유를 법으로, 가르침으로 읽어서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보면, 실제로 남편이 살아있으면 시집 못 가면 어떻게 살아요? 실제로 사람들은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은 남편이, 결혼산이 파토가 나도 전 남편이 살아있다고 시집 갔어요, 안 갔을까요? 시집 갔어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현실적으로 또 여자가 만일 결혼 생활이 끝났는데 여자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못 살아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귀족들이나 뭐 헤어지면 저 아버지 댁에 가면 된다 그러지만 이 당시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요. 결혼하다 이 결혼이 깨지고 나면 여자들은 생계가 막합니다. 어려워요. 부모한테 돌아가면 부모는 얼마나 짜증나겠어. 자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재혼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이 가르침과 비유, 그러니까 법과 비유를 헷갈리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렵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국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국어 실력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유입니다, 비유. 그렇게 해서 남편과 남편 된 율법과 그전의 신앙생활. 지금은 남편이 밖에 있어. 끝났어. 새 남편으로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새 출발하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해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 거예요. 그리고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육신에 있을 때 아니면 율법과 결혼생활에 있을 때 이 비유가 되겠죠. 그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있었다. 결국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다. 앞에 보면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옛날에는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말미암는 죄, 또 이방인도 마찬가지, 이방인이든 유대인 전부 똑같이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은요, 뭐 여러 가지 세속적이고 잘못된 가치, 잘못된 생각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떠올리면 돼요. 아 이래 살아면 안 되는데. 근데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막 결혼식을 때려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건 비유인 거죠, 비유. 비유로 율법과의 결혼 생활, 죄와의 결혼 생활이 그걸 했는데, 그걸 이제 딱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앞에 나오는 남편과 아내의 혼인 관계, 옛 시대, 옛 관계, 힘들었던 결혼 생활에서 죽었다.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는 아니할지라. 이제 계속 비유로 나오잖아요. 남편, 아내. 근데 전 남편 죽고 이제 이혼이 아니라 이제 홀로 남게 된 아내. 그러니까 옛 시대와 새 시대. 전 남편 새로운 남편, 이렇게 계속 비유가 되는 거죠. 대비되면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영의 새로운 것, 율법 조문의 묵은 것. 전 남편, 옛날 결혼 생활은 율법 조문의 묵은 것. 지금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으로 비유하며 영의 새로운 것,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요번 뒤에도 나오니까 설명드려요. 그래서 요 이야기는 7장 25절까지 계속됩니다. 새로운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7장 25절까지. 율법의 속박. 그러니까 전 남편이 죽고 나서 자유롭게 된 그 여인의 마음. 그러면서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게 된 그것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계속 도전하며 설명합니다. 자, 기도 제목은 사제 나오는 그대로 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해 선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열매를 맺는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또 재개발을 위해서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이번 주에 당회하면서 우리가 선교지 또 돕기를 결정을 했는데요. 이게 스라인벨 지역이 이제 가뭄이 좀 있는 데다가 이제 그 우물이 없어요. 우물이 없어. 산에서 내려온 그 물로 했는데 그게 물이 없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기로 결정을 했고, 우물을 파면 우물 위에 물탱크를 만들어 해야 되고요. 물탱크 놓으면 밑에 이제 물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콘크리트로 이렇게 또 타일도 붙이가 이렇게 그 땅에 안 젖도록 만들 때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전기가 있잖아요. 전기선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지나간 트럭이 촛불에서 전기선이 끊어진 거예요. 끊어지면 그 선을 챙겨놔야 되는데 그 누가 잘라 뚫고 가보는 게 없어요. 이제 그걸 다 이렇게 공사하기로 결정해서 이제 스라임벌 교회에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제가 저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도 우리 전 세계 2분기, 2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영국이 마이너스 60%예요. 그리고 프랑스가 마이너스 55%, 스페인이 마이너스 52%, 미국이 마이너스 31%, 일본이 마이너스 27%예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에요. 뭐 때문에? 코로나 때문이에요. 우리나라 몇 프로냐? 마이너스 3.3%예요. 일본이 마이너스 27%니까요. 우리나라 마이너스 3.3%라면 우리가 잘하는 게 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힘든데 가만 생각해보면, 아, 이게 코로나 때문에 당연히 어려운 거구나. 그래도 우리가 나으니까 우리가 잘 참아보자. 이게 이런 마음을 품는 게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영국에 있는 내 선교사 후배도요. 이야기들 보면 그 난리나도요. 욕 안 한대요. 마이너스 60%면 거의 망한 수준이에요. 그런데도요, 서로 막 힘내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우니까 우리 잘 견디자. 이렇게 지금 사회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도, 야, 우리가 잘 견디고 있다. 힘내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북한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진짜 어려울 거예요. 북한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